오늘 이렇게 부부 찬송으로 스타트를 끊으셨으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연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특송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또 부부간에 하지 못할 형편이 되면 또 모자간에 해도 되겠고 친구끼리 해도 되겠고 그건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아하니 성가대장이시라도 뭐 노래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우리를 뭐 심각하게 누르는 수준 정도는 아니네요. 그죠? 뭐 우리하고 그닥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하시긴 잘하시는데 우리보다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우리가 감히 저 앞에서 어떻게 노래하겠나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표정을 제가 참 보기 힘들어서 설교하는 자로서는 참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반응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상당히 마음에 눌린 바 됩니다. 우리 무지사님 네 분이 찬송하실 때 보니까 이 마스크를 했는데도 너무 과도하게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눈밖에 안 보이는데도 아니 저분들이 평소에 설교에는 뭐 그렇게 뭐 그다 은혜를 뭐 열렬하게 받는 것 같지 않는데 찬송에 너무 심하게 과도한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좀 자제해 주시고 그 은혜도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의도치 않게 그 88장 찬송을 불렀는데 제가 그동안에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별로 안 했는데 좀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컸기 때문에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88장 찬송을 참 좋아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그 몇 가지 그 가사에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셨기 때문에 피난처 되신다, 산성 되신다 라고 하는 가사에 굉장히 참 은혜가 있고 고백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이라는 그 가사에 굉장히 은혜가 있고 또 감동이 있고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크고 난 다음에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를 위해서 피난 내려 오시는 가운데 얼마나 배를 곪으셨던지 그 배고픔에 대한 그 어떤 강렬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저희 할머니도 뭐 그전에 교회를 다녔지만은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말씀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영혼을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더라. 돌아가실 때까지 자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먹는다고 하는 문제, 생계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절절한 것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물론 말하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좀 엉뚱하게 군대 있을 때 훈련 받을 때 그 먹을 걸 제대로 안 주고 훈련하는 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뭐 그때 말고는 뭐 특별하게 제가 배고픔의 서름을 별로 못 겪어봤는데 아마 우리 가운데는 배고픔의 서름을 겪어본 분들이 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필요 혹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이 얼마나 괴롭고 또 서럽고 고통스러운가 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혹은 교양 있고 또 윤리적인 삶 사는 것,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이 어디에 한 곳에 모이게 되냐 하면 먹는 문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꾸려가는 문제에 다 귀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굉장히 경제가 불안정하고 먹는 것을 늘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실업 문제였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는 거죠. 일을 해서 우리 식구들을 부양을 하고 먹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기를 파는 일상 노동자뿐 아니고 노예로 전락하는 비율이 점점점 늘어났다. 심지어 역사에 보면 우리 조선시대에도 나중에 조선 중기 넘어가게 되면 인구의 40%가 노예였다, 종이었다, 하인이었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삶의 문제, 먹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너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뭐 절망이라 그럴까요? 혹은 안타까운 그런 바람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잘 이해될 수 있고 또 가장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생에게 꼭 필요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종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언어가 아니고 가장 실제적이고 잘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신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설교자 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늘 무겁게 생각을 하고 그 마음에 설교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어떤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대한 실감 있는 언어 그리고 삶을 이해하는 언어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늘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일자리를 주지 아니하면 당장 그날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배를 쫄쫄 굶으면서 울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구세주 혹은 구주 혹은 그들을 구해주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일자리를 주는 거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임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품꾼으로 일한 사람에게는 하루를 일하고 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잘 아시는 대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루에 뭐 100불, 150불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도 되지만 사실 고대 시대에는 경제가 너무 불안정하고 화폐 가치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뭐 100불이다, 200불이다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간 오늘날로 친다면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요한 돈, 요 정도의 돈이 하루에 드는 돈, 요걸 통상 데나리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좀 추상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지난주에 교회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았는데 너무나 원초적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데 대한 뭐 워낙 큰 문제고 큰 대답이겠습니다만은 조금 좁혀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새로워진 눈, 달라진 눈으로 자기와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바대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얼굴에만 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도 눈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다 하나 더 보탠다면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불순물이 끼게 되면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죠. 뭐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안경 낀 분들은 왜 안경을 끼냐, 눈에 불순물이 끼어서 잘 보지 못하게 되니까 이 불순물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안경이잖아요. 눈에 불순물이 끼게 되면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뭐냐,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끼어져 있는 혹은 가치관에 끼어져 있는 불순물을 긁어내고 그래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새롭다는 말은 특별한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니까 안경을 끼지 않아도 잘 보이게 되는 것. 오늘 이게 시편 19편에서 말하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순물이 끼게 되면 원래 있던 것,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간단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면 바로 보게 되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느냐 하면 마음 눈이 밝아진다, 혹은 우리의 속에 신앙의 가치관이 생겨나게 되었다, 혹은 신앙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걸 좀 더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새로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되어졌다고 그러니까 뭐 굉장한 일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우리의 조그만 하나하나의 일상 사 가운데서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제대로 무언가를 원래 있던 것을 원래 그대로 보게 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적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판을 치는 당시의 유대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유대교의 천국과는 이와 같은 것이죠. 물질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천국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아주 수천 년을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독립된 국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그 마음에는 우리도 자주 독립국가를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던 것이고 우리로 치면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서 해방된 국가를 가지는 것이 소원이듯이 유대교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소원이었는데 이 소원이 종교와 연결되어지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마를 대항해서 싸워 이기는 것,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는 압제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가장 센 나라가 되는 것, 다른 나라 위에 서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천국이라고 이해하게 되었고 이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신앙의 원리로 자리 잡게 되어진 것이지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알고 섬기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역사적 형편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이들을 향해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국관이었는데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문맹률이 여러분 몇 프로나 되었을까요? 문맹률이 98%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2%밖에 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가다 회람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쓰잖아요. 회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 그러면 그 로마서를 모든 사람이 다 읽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회람했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이 누군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 가운데 장로나 혹은 감독이 그 서신을 다 읽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주면 그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 이 요약을 한다면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 노동자를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시의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였느냐? 보통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나리온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노동자의 하루 생계에 해당되는 돈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주인이 좀 특이하게 3시간 간격으로 품꾼을 노동자를 지금 찾아 나서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일할 수 있는 곳이 퇴부족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뽑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특이하고 이상하게도 3시간 간격으로 사람을 찾아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것에는 좀 더 다른 주인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가면 얼마든지 바글바글하게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뽑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3시간 간격으로 나와서 노동자를 찾고 있다.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후 5시에 나와서 일꾼을 찾는다. 이런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 시간 일할 사람을 찾는 주인은 없지요. 누가 한 시간 일하는 사람을 찾겠습니까? 혹 한 시간 일하는 사람을 찾아서 10분의 1에 해당되는 10분의 1 데나리온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시간 일할 사람을 찾는 일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인이 직접 일꾼 혹은 노동자를 고용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을 좀 자세하게 기억을 해보면 둘째 장면에 가면 주인의 이름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주님이 됩니다. 주인의 이름이 나중에 칭호가 주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인이 직접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청지기가 대신 지불한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원래 청지기죠. 두 번째는 주인이 일꾼을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워낙에 일할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일하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었고 그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인이 나서서 직접 가서 일할 사람을 찾았다. 여러분 주인이 찾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일할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세 번째는 이 순서가 이제 거꾸로 가죠. 일할 사람을 고용할 때에는 많이 일할 사람부터 찾았죠. 10시간 일할 사람부터 찾아가지고 점점 마지막에 가면 1시간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줄 때는 어떻게, 누구부터 먼저 주던가요? 돈을 줄 때는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먼저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보고 여러분들은 자꾸 묻는다고 자꾸 묻지 말아 하던데 제가 그렇게 많이 묻습니까? 꼭 여러분이 손 들고 대답하시라고 제가 뭐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막 그냥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왜 한 시간 일한 사람,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임금을 지불을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추측건데 합리적인 추정을 해본다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받도록 주인이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지금 그 일꾼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상적인 비즈니스 행위가 아니고 뭔가 이 주인이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이 일꾼을 대하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10시간 일한 사람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10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같을 수가 있겠느냐고 합리적인 항변을 하고 또 따집니다. 어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대답이 너무 허무하지요. 내가 너와 얼마의 계약을 하였느냐? 얼마의 계약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에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다르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계약에 따라서 정당하게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달라고 했을 때 그 제안을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나 고마웠겠죠. 오늘 야 이제 내가 일할 곳이 생겼구나. 오늘 집에 있는 내 이 토끼 같은 새끼들 오늘은 굶지 않고 이 아이에게, 이 아이들에게 오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가 오늘 줄 수 있게 됐구나. 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아마 고개를 아마 열 번도 더 숙였을 겁니다. 일할 때도 신나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일을 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자기에게 정당한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있더라.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이 누구이냐? 오늘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은 여러분 포도원 주인입니다. 1절부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적어도 집주인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주인은 고의적으로 당대의 고용 관습이나 임금 지불 방식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품꾼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여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여러분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일수록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 들어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이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어떤 거냐 하면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보다 더 낮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먼저 온 사람과 뒤에 온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온 사람보다 나중 온 사람이 훨씬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안정된 자리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더 높아졌다고 하는 차등을 사실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생각 밖으로 이것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온 자보다 나중 온 자가 더 좋게 되었다 혹은 더 낫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건데요.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품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주인에게 있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뜻에 따라서 그의 옳은 소견에 따라서 그는 얼마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줄 수도 있고 두 데나리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고도 그의 형편을 들어보고 그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일하지 않고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주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럴 만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도원의 주인이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도원 주인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종종 보도원 주인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보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예레미야 31장 5절에 보면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보도원을 심때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도원 그리고 보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보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보도원 주인이 처음에는 보도원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나중에 가게 되면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품꾼으로 고용된 사람들은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불러주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먼저 왔으니까 비록 내가 품꾼이긴 하지만 내가 먼저 왔으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기득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뭐 바리새인들, 제자들, 부자 청년 등등으로 우리가 범위를 좁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불평은 했지만은 첫 번째 품꾼도 마찬가지로 포도원 주인의 은혜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불평했다고 해서 데나리온을 빼앗아 간 것은 아닙니다. 주인에게 책망은 받지만 그래도 데나리온을 받은 은혜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교회 안에는 있지만 좀 야단 맞아야 될 여지가 조금 있는 사람,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좀 있는 사람, 앞으로 좀 더 말씀에 의해서 교정되고 성령의 지도를 더 강하게 받아야 될 사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단히 아쉬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 관념, 물질적 종교관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유대적 관념, 종교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물질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직은 좀 더 바뀌어야 되고 좀 더 훈련 받아야 되고 좀 더 성령에 의해서 변화받아야 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은혜에서 어떻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제외되지 아니한 앞으로도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일 수가 있다. 그러나 개선되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민망한 것이 있고 바뀌어져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고 좀 연약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변화하시는 은혜가 필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수요일 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이게 개역개정판에 보면 항변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간하여 가로되 항변하여 가로되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꾸짖다 야단한다 싸우려고 덤벼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을 꾸짖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때 말하는 꾸짖어라는 말하고 간하여 항변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은 고난받아서 죽음에 이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이분은 로마를 지배하고 로마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선 만왕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메시아가 앞에 오셨는데 이 메시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메시아님, 당신이 그렇게 되면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임을 보여주는 제자도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첫 번째 품꾼이 한 데나리온 주는 주인에게도 감사하고 또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이 삶이 불안정하고 그 돈이 꼭 필요하고 집에 울고 있고 배고파하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으므로 그에게도 그렇게 주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저에게도 저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입힐 것을 입을 것을 주는 당신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그 자비한 마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해야 맞겠지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양쪽이 다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재현되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 성도에게 선한 일의 열심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그 내용 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집중적으로 말하고 본래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은혜가 편만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창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창조의 일을 하시는 것 이런 것을 통칭해서 선한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윤리적 삶을 추구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옮겨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는 일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욕심의 눈, 욕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생명의 조물주를 알게 되고 생명의 창조주를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또 내게 주신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진리의 가치를 따라가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의 마음이 생겨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선이 활동하게 되었다. 선이 약동하고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인 사실은 표현이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선이 우리 가운데 활동한다. 혹은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오늘날 21세기식에 표현하면 작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선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할 때 이 이루라는 말이 작동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일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작동하시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그분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선한 목적, 그분이 가지고 계신 계획, 그 계획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분의 선하고 좋은 계획, 그분의 마땅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움직여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모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직 은혜다. 제가 유식하게, 뭐 이 정도는 크게 유식한 건 아닌데요. 우리도 라틴어 한마디 정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Sola gratia, 오직 은혜. 오직 은혜란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는 또 겸손과 순종을 낳는 것이지요. 교회는 낮아짐과 순종과 긍휼이 세상의 성공과 유혹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부가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세상이 있고 이것을 넘어서는 진리가 있고 이것을 넘어서는 약동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기를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므로 함께 같이 가는 것이지요. 오늘 장터에 나와서 하루 살아가야 될 것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신 분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그분이 안 주어도 괜찮고 안 주어도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로 받은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함께 같이 가는 나라예요. 마치 나중 온 자들이 먼저 오는 것 같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경쟁의 논리,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또 통제의 원리, 경제의 원리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보다 더 실감나게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마치 인간이 가지고 만들어 놓은 평등과 경제의 원리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낯설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오직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시도록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 자리로 나오시게 된다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큰 은혜가 위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어느새 그 선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 이 복된 자리, 이 생명의 포도원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48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죄지 맡으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봉헌성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들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업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 주옵소서 사업 감사합니다. 범사에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여라고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주님 분주하고 어지럽고 위급한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있지만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옵고 진리의 힘을 믿는 귀한 감사의 제목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자녀의 생일을 감사 하오며 사업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항상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하오며 주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소득의 십일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또한 건축헌금을 드리는 것 성경헌금을 드리는 것 주정헌금을 드리는 것 주님 받으시옵시고 오는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들을 안보하여 주셔서 더 많이 드릴 것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함께 나눌 것 더 많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센터와 선교지의 형제자매들 위에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의 교회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면 예배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니콜라스 컬 군 또 생일인데요. 제가 이게 원래 제가 이렇게 머리 나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까먹게 되고 헷갈리게 되는데 지금 니콜라스가 어디 있죠? 한국에 있나요? 아니면 지금 군대에 있나요? 한국에 있는 아들이 닉이죠. 그 군사님 아들 하나만 나왔었으면 제가 안 헷갈렸을 건데 아들 둘이나 나와가지고 이게 제가 헷갈려가지고 우리 닉 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특별한 좀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코비드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뭐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위해서 좀 써달라고 하는 무명의 헌금이 들어와서 또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교단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신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름대로의 성의를 다해서 돕는 헌금을 했습니다만은 혹 여러분 이것은 결코 뭐 강제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5불도 좋고 10불도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은 무명으로 헌금한 것과 함께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금 현재로는 꼭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필요한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실 것인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늘 느끼는 거지만은 우리가 형편도 넉넉하거나 뭐 부자이거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 및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서 얼마나 제가 도전이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도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의를 가지시고 혹 참여하신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선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델라웨어 한인회에서 이거 요즘 보셨죠? 제가 4만 5천 명이라고 뒤로 자빠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 지난 언제죠? 2일인가? 5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가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델라웨어 한인회에서 매주 한 두 개씩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마 목사님들 및 이제 한인회 관계되는 분들이 연락이 오는데 무료 코비드 테스트를 위한 사이트를 또 보내왔더라고요. 혹 우리 가운데 이거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정보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기당에 있고 혹시 교회 설립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구역장 및 구역 강사들께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특송으로 찬양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마냥 이게 오늘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찬양이 너무 과한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용을 쓰고 설교를 한다고 오늘 설교를 너무 용을 쓰고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됩니다. 죄송한지 아시면 좀 잘하시죠. 저한테 이거 끝나고 나면 한 잔 커피 한 잔 사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 또 유쾌하게 조금 어둡지만 그러나 우리는 밝고 신나고 또 긍정적으로 그렇게 또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시는 것 좀 더 열심을 내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다.